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종종 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대형 마트는 거의 없었고 지역마다 오늘날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이라고 부르는 시장과 작은 슈퍼마켓이 지역 주민들에게 식생활용품을 제공해 공급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만 해도 인근에 여러 개의 시장들이 있었는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시장으로 대신시장, 또 신풍시장, 영등포시장 등등 여러 개의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장들이 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녁상을 위해 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도 다가오면 어머니는 집에서 멀리 있는 경동시장, 중앙시장, 남대문시장 같은 큰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곤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지금 시장 순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당시에 저희 생명과도 같았던 구슬과 딱지가 걸린 구슬치기와 딱지치기가 없으면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갈 때마다 괜스레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에 산처럼 쌓여있고 바다처럼 널려있는 물건들을 보노라면 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시장에 가는 것은 당시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고 때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릴 적 저의 막연한 꿈 중 하나는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과 슈퍼마켓에 잔뜩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슈퍼마켓 주인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슈퍼마켓 주인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확실히 저희 어머니는 맹모삼천지교를 몰랐던 것이 모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릴 적 보았던 시장도 변하고 그곳에 있던 슈퍼마켓도 없어지고 광장 갔던 동네 골목길도 좁은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가고 대형마트를 가도 어릴 적의 설레임과 재미는 없습니다. 산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산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흥분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도리어 도대체 이 많은 물건들이 어디서 다 오나 하는 경제 논리와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추억해 볼 뿐입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손님을 기다리는 무겁고 지친 주름진 표정들 속에서 종종 삶의 무게를 느끼고 생존의 두려움과 인생의 슬픔을 엿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추억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일들에 대한 회상이 있습니다. 동서양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8살 배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운운하며 5, 6살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추억이 있고 추억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란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추억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운 추억, 아름다운 추억, 부정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 그로 인해 어떤 추억은 낭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추억은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추억은 인생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추억은 인생의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실로 추억과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추억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넘어야 하는 산이 있고 건너야 하는 시내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삶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멈추게 하거나 붙잡아 매둘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명실상부 이 시대의 피겨 여왕인 김연아 선수가 무대 뒤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인고의 피겨 인생을 살아온 김연아 선수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어쩌면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무대 뒤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대 뒤의 눈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북부, 중부, 남부 세 지방으로 나눌 때 중부 지방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사마리아로 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되며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로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시에 그런 상황을 개의치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유대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던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주님과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그때 시각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로 오늘날 정오 12시였습니다. 바로 한참 더운 시각에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심으로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자가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수가성 여인은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에서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먼저는 11절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며 손도 닿지 않는 깊은 우물로 물 기를 그릇도 없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이 그렇고 또한 17절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는 것도 수가성 여인은 이미 인생에 사연이 있는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인생에 사연이 있는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추억과 함께 사람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사연, 슬픈 사연, 말하고 싶은 사연, 숨기고 싶은 사연 등등 인생은 사연으로 옷 입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남북 이상 가족 상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크고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사연이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고 눈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녀의 외모가 어떠한지, 집과 집안은 어떠한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인에게는 인생의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으로 인해 목이 말랐습니다. 어쩌면 수가성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는지도 모르고 잊혀진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연 많은 사마리아처럼 사마리아에서도 소외된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연으로 인해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욕구를 넘어 영혼의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달라는 주님의 요청에 수가성 여인이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어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주님은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가성 여인은 주님께 유대인들의 오랜 조상인 야곱이 아주 오래전에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고 야곱의 짐승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내게 생수를 주겠느냐고 반문하자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의 반문에 주님은 내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갈릴리 생수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 자신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주님을 골라 주님께 접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 수가성 여인이 어떤 의도로 주님께 접근을 했던지 주님은 여인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영의 눈을 밝혀주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가성 여인의 참된 복이었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만족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만족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만족은 채워져야 하고 사람에게는 어떤 만족에 대한 요구가 있고 진짜 필요한 만족은 무엇이며 그 만족들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의미 있게 사는 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만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육체적이며 물리적인 만족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심적인 만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만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들에 대한 요구가 채워질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삶이 회복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고 정서적인 결핍을 느낄 때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쉼이 필요할 때 여행을 가고 등등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고 내적인 회복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최고의 만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입니다. 맛난 것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얻고 회복되는 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영적 만족입니다. 실은 다른 어떤 만족보다 우위에 있고 우선적이며 다른 만족들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영적인 만족이 사람에게 우선적이며 필요한 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맛을 보는 영적 만족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영적 만족에 대한 회복과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겨울 왕국을 보고 책을 읽고 연애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만족감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만족 속에서 사람의 내면은 비로소 채워지고 부요해지며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만족 중에 만족이며 필요한 영적 만족을 누리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깊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게 호흡을 주신 분이시며 내게 영을 주신 내 영적 만족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고 내면의 질서와 평강을 회복하며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마련해 두셨고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돌아보는 지나온 우리 삶의 노정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우선적이며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만족입니다. 주 안에서 이 영적 만족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족 안에서 알 것을 알고 품을 것을 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 만족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깊고도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침묵과 고독의 자리에서 지속적이고도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침묵과 고독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침묵은 무엇이고 고독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 없는 것인지, 그냥 말 없는 것이 침묵인지, 고독이 외로움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무엇이고 고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침묵과 고독은 말 없음도 과묵함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물론 가능한 우리는 과묵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묵할 때 말로 짓는 죄를 피합니다. 사람들은 과묵한 자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과묵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고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침묵과 고독은 하나님께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침묵과 고독은 만남의 침묵이요 고독이요 연합의 침묵이요 고독이요 채워짐의 침묵이요 고독이요 풍성한 침묵이요 고독이요 회복의 침묵이요 고독이요 새로운 출발의 침묵이요 고독이요 완성을 잉태하고 있는 침묵이요 고독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침묵이요 고독인 것입니다. 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께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로이 설정되고 지속되고 깊어갑니다. 그 관계가 우리의 참된 만족인 영적인 만족을 주며 우리의 모든 만족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신윤동주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주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무엇이 그리 행복했을까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과연 행복했어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하던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어도 뱀과 전갈과 이민족의 위협과 갈증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눈앞의 광야에서 현실에서 행복해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시내 광야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흙먼지 바람 부는 황량한 광야에서 보낸 모세 또한 행복했었어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무엇이 그리 행복했기에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선언하고 말씀하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의 역사를 살다 28살의 아름다운 청년의 나이로 옥사한 윤동주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시인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한 것일까요? 매맞고 발가 벗겨진 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무엇이 행복하다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시인은 표현한 것일까요? 도대체 시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한 분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만족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영적인 만족이 사람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며 몸의 컨디션까지 좋게 합니다. 영혼의 상승 속에서 세상과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며 담대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견고히 알게 합니다. 구원의 절대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우리 존재에서 세상에서 좋고 값비싸다는 어떤 좋은 향수보다 더 좋은 향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꽃을 전해줍니다. 관용의 사람이 됩니다. 영혼과 세상을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란 존재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말의 그림자도 없지만 영적 만족 속에서 내 의지를 넘어가는 위의 의지로 우리에게서 좋은 향이 나오고 관용하며 겸손과 인내의 사람이 되고 사람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 우리에게선 가시가 나옵니다. 가시가 나와 사람을 찌릅니다. 거침과 폭력이 나와 영혼과 세상을 파괴합니다. 상실한 인생을 살고 복음의 회방자가 됩니다. 영적 만족을 모르기에, 영적인 만족이 없기에 더 세상적이 되고 더 가시적이 되고 인간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서 삽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실상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 우리의 우선적이며 필요한 만족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침묵과 고독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만족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다신한 수가성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 날마다 고갈되지 않는 영적 만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의 구원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오늘의 다신한 수가성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